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일 오전 떠날 예정입니다. SCM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고위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증대되는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한국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계획은 약 10년 전 만들어진 기존의 계획을 대체할 것이라며 북한이 능력을 진전시키는 등 전략 환경이 지난 몇 년간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작전 계획 완성까지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폭넓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오늘 타이완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타이완에 대한 무장 공격은 일본에게도 큰 위험이라며 타이완의 비상은 일본의 비상이고 이것은 미일 동맹의 비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사람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를 인식하는 데 있어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며 중국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5개 나라가 필리핀 근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5개의 나라가 30일까지 열흘간 필리핀 해에서 합동 해상훈련 Annual Lex 2021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5개국이 주로 해상통신, 대잠수함 작전, 공중전, 해상보급, 해상차단 등을 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해상자위대, 구축함 등 10척 이상의 군함이 참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한 달 전 같은 장소에서 미군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어제 미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승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여러 시간에 걸쳐 효용과 안전성 등을 논의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며 찬성 13대 반대 10이 나와 표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도 임산부와 임신 가능 연령대인 여성들이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의 치료제 사용 권고는 코로나19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성인으로 고령층, 비만, 천식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에게 해당됩니다. 자문위의 권고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에 비춰 FDA는 수일 내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진하는 국제 팬데믹 조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VOA에 미국은 WHO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WHO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고 국제보건규정의 유효성과 기민성을 개선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약 20개국의 정상들이 지난 3월 제안한 팬데믹 조약의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당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28일 팬데믹 조약 초안을 지지했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입헌 군주국 스웨덴이 여성 총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도 양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남녀평등의 가장 진보적인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여성 총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11월 30일 열린 마그달레나 아른데르손 총리의 취임식에 쏠린 세계의 시선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 북유럽 국가가 최소 한 번씩 여성 지도자를 냈다는 역사성도 있었지만 사실 이 안데르손 총리가 지난주에 총리로 지명된 지 몇 시간 만에 자리를 내려놓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소수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됐는데 제안한 정부 예산안 투표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파트너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안데르손 총리는 정부를 이끌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관행에 따라서 자신도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는 발표를 했던 겁니다.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 역사가 써졌다는 언론의 보도는 7시간 만에 총리 사임이라는 후속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안데르손 총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택이 된다면 여전히 정부를 이끌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터라 스웨덴 의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올해 54살이고요. 사회민주당을 이끌고 있고 전직 재무장관입니다. 임기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내년 9월까지 앞으로 10개월 정도인데요. 복지, 기후변화 그리고 범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스웨덴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 사회 참여 활동 편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는 오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평안북도를 제외한 북한 대부분 지역으로 눈비가 확대됩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 그리고 3에서 8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는 5mm 안팎의 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해산의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영하 19도, 삼지연은 영하 18도, 중강 영하 15도, 청진 영하 5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함리 영하 6도고요. 원산도 영하 3도, 장전 영하 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삼지연이 영하 7도입니다. 장진, 해산, 김영권이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사이, 중강이 0도고요. 나머지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평양이 5도, 개성 6도, 신의주 7도, 함흥 8도, 원산 장전 8도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눈비는 그칩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먼바다 쪽이 또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고 서해는 1에서 3m로 먼바다 쪽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종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서유럽에도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대규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연방에 속한 카리브해 나라 바베이더스가 새로 공화국으로 출범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출현에 지구촌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전에 이미 서유럽에서 오미크론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이 지난달 19일과 23일에 채취한 표본 2개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이 국경 단속을 하기 전에 이미 유럽 지역에 오미크론이 퍼졌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자, 오미크론이 처음으로 보고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식 보고된 시점은 지난달 24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고했고요. 이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초 이 보츠와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WHO에 보고되기 며칠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당국은 지난달 26일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한 이 남아 공발 비행기 두 대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 이 첫 감염 사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일주일 전에 이미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네.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추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네덜란드 말고 다른 유럽 국가들 가운데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벨기에와 독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침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보고했던 벨기에가 지난달 22일에 검사 샘플에서 오미크론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확인됐고요. 독일도 지난달 21일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이들 국가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국경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각국에 앞다퉈서 입국 제한 조처들을 내놨는데요.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적어도 70개국이 입국 규제나 금지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발원지를 추적하기 힘들어지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변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국제사회가 오미크론 변이에 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오미크론의 이 전염력이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변이로 알려진 델타 변이를 훨씬 능가할 거라는 과학자들의 예측 때문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바이러스에서 이 돌연 변이가 32개나 검출됐는데요. 이는 델타 변이의 2배 규모입니다.
네, 자,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확인된 곳, 세계 곳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까지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불어서 영국,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 적어도 20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게 브라질이고요. 아직 미국의 경우는 공식 보고는 없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전파력은 물론이지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공화국의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증상은 감기, 두통, 몸살, 피로 등 비교적 경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던 WHO는 이번에는 지난주에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갖고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각국이 입국 규제 등의 조처를 잇따라 내놓자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건당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30일 미국 제약사 머크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머크사에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했는데요. 찬성 13표, 반대 10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만일 FDA가 이 자문위원회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머크 치료제는 세계에서 최초로 먹는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가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이를 남부 군사지역에서 연례 동계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남부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일대에 1만 명의 병력이 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특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또 흑해를 비롯해서 최소한 6개 지역, 30개 이상의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러시아군 병력이 집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AP통신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우크라이나 국경 동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향해서 어떤 새로운 침략이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나토 지도부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20%인지 80%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서방 세계 경고에 러시아 어떤 반응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금지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 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나토의 이른바 동방 확대 전략이 도리어 러시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토의 동방 확대 전략이라는 게 뭐죠?
네,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등의 타격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이는 금지선을 넘는 거라면서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죠?
네, 벨라루스 국방부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자국 남부 국경을 비롯한 일대에 러시아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벨라루스 남부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침공 통로의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바베이도스 국가 체제를 완전한 공화국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바베이도스가 11월 30일 입헌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징적 의미의 국가 원수였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물러나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네네. 바베이도스가 이른바 그 영국 연방에 속했던 나라죠?
네, 영국을 중심으로 지난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여러 자치공화국들, 자치령, 직할식민지, 신탁통치령, 보호령 등이 결합한 연합체를 영국 연방이라고 합니다.
네, 바베이도스가 영국 연방이긴 했지만 독립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베이도스는 196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그동안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아있으면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삼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바베이도스가 이 완전한 공화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 국가 원수도 뽑았더군요.
네, 지난 2018년부터 총독 직위에 있었던 샌드라 메이슨이 국가 원수격인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베이도스 의회는 지난달 메이슨 총독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요. 메이슨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바베이도스 공화국이라는 배가 현역 운항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바베이도스가 새 국가 원수 대통령을 뽑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국 연방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베이더스는 계속 영국 연방에 잔류합니다.
예. 자,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모두 몇 나라가 됩니까?
네, 모두 54개국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15개국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두고 있습니다.
네, 바베이도스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죠.
네, 지난 1627년에 영국의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이 섬을 점령했습니다. 그 뒤에 이곳은 영국의 지배 아래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이용한 사탕수수 경제체제가 됐는데요. 1627년부터 1833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노예 약 60만 명을 데려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 제도는 1834년에 폐지됐습니다.
네. 자, 바베이도스의 체제 전환에 관해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바베이도스 미래의 행복, 안전, 그리고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여왕의 아들인 찰스 왕세자는 11월 29일에 바베이도스 현지에서 진행된 체제 전환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 지속할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벌어졌던 가혹한 행위와 관련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미국 경제 당국자들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현재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가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미국의 경제 당국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30일 미 상원 은행 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현재 불확실성을 가중한 여러 가지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발목을 잡는 요인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됐을까요?
예,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비롯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옐런 장관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해선 부스터샷을 비롯한 백신 접종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 경제 회복이 건재하다는 걸 확신한다며 1년 전 팬데믹으로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옐런 의장보다 이 코로나 여파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락에 위험을 가져왔으며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 의지를 꺾으면서 고용 둔화와 함께 물류 공급망 차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6.2% 급등하면서 3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의원들 역시 경제당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테이퍼링. 이게 뭡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준이 취했던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중앙시장이 시장에 돈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하면 이제 출구 전략의 하나로 바로 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지니까 이 정부가 시장에 부는 돈을 좀 빨리 줄여야 한다. 즉,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증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거네요.
예, 하지만 단정지어 말하진 않았고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보한 이후에 12월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높다며 따라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앞당겨 끝낼지에 대한 논의가 다음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이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언제쯤이면 벗어나게 될까요?
예, 공화당 소속의 톰 틸슨 의원 역시 언제쯤 연준이 다시 정상 집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은 여전히 팬데믹 초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뭐 이어 팬데믹 와중에도 경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의 어떤 요인으로 지적된 게 또 있습니까?
예, 옐런 장관은 한계에 다다른 국가 부채 한도 역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앞서 의회 보낸 서한에서 12월 15일 이후엔 연방정부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재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국민들은 사회보장연금이나 재향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이 국가부채 상한선 설정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옐런 장관이 경고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 부채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부채 상한선을 올릴 수 없고 만약에 원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면서 현재 부채 상한선 설정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미 중서부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총격범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학교의 학생이 총을 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클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의 마이클 부차드 보안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용의자가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예, 사건은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옥스퍼드 타운십에 있는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부차드 보안관은 30일 오후 1시쯤 911 구조대에 100통이 넘는 총격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이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교 복도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또 범인이 사용한 반자동 권총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이 왜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갔을까요?
아직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차드 보안관은 총을 쏜 남학생의 아버지가 사건 며칠 전인 지난달 26일 9mm 시그사우어 반자동 권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어 총을 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기 난사범인 아들이 아버지의 새 권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기를 난사한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누구인지는 밝혀졌습니까?
남학생이라는 사실만 알려졌고요. 1일 오전 현재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캐런 맥도널드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곧 용의자 학생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희생자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다들 학생입니까?
목숨을 잃은 학생들 신원은 공개가 됐는데요. 16살 남학생과 14살, 17살 여학생 이렇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6살 테이트 마이어 군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와중에 숨졌고요. 이외에 선생님 1명과 학생 7명이 다쳤는데 학생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범인이 예고를 하거나 뭐 사건 징후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을 거라는 루머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또 이달 초에는 학교 옥상에서 누군가 이 사슴 머리를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안당국은 이 일은 총격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차드 보안관은 용의자가 그간 학교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희생자까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부모들은 30일 밤 지역교회에서 촛불기도회를 열고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며 또 서로를 위로했는데요. 예,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우리 미시간 주민들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네요.
예, 지난달 29일 백악관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절 직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하는데요. 백악관이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이 트리를 공개한 겁니다.
네, 이 보도사진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백악관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장식의 주제가 뭔지 이것도 함께 공개를 하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하면서 이 통상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곤 하는데요. 자, 올해의 주제는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예, 마음으로부터의 선물. 자, 느낌은 오는데요. 주제가 정확하게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백악관은 믿음과 공동체, 가족, 우정, 예술과 배움, 자연과 감사, 그리고 봉사와 평화, 통합이 바로 이런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이런 주제를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장식을 발표하면서 이 바이든 부부가 주제 설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바이든 역사는 백악관 입성 후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가 소중하고 또 궁극적으로 공통점이 무한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이 미국 전역의 시민들로부터 이번 같은 이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백악관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 좀 해보죠.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는 대통령의 접견실인 블루룸에 위치했습니다. 이 트리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이 흰색 비둘기가 미국 각주의 이름을 황금색으로 새긴 흰색 리본을 옮기는 형상으로 장식이 돼 있는데요. 통합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또 영부인 집무실이 위치한 백악관 동쪽 건물 이스트 윙에는 골드 스타, 즉 황금별로 장식된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이 골드스타라는 건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 미국에서는 임무 수행 중에 숨진 군인들의 유족에게 이 골드스타 핀을 증정하는데요. 이번에 이스트윙 트리에 장식된 각각의 골드스타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남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등 백악관 주요 행사 열리는 이스트룸에도 트리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이곳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받은 각종 감사 카드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장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생강 쿠키, 진저브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저브레드로 만든 과자의 집, 올해도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올해 준비된 백악관 모형의 이 과자집 진저브레드 하우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백악관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병원, 경찰서, 우체국, 학교 모형 등의 과자집이 함께 만들어서 전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백악관을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꾸미려면 장식에 들어간 자재는 얼마나 될까요?
예, 백악관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모두 41개입니다. 장식에 사용된 리본의 길이는 약 1830m대라고요. 300개 이상의 촛불과 만 개 이상의 장식품을 비롯해 트리 장식에 약 8만 개에 달하는 전구가 사용됐습니다.
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영부인이 담당하는 행사죠?
맞습니다. 1961년에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의 공식 테마를 선정하면서 있는 전통이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제클린 여사는 첫 장식의 주제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택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백악관의 영부인마다 자신의 특색을 담아서 솜씨, 센스를 선보이는 그런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요, 미국의 주와 자치령을 상징하는 56개 레고 장식을 동원해서 동심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는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장식품들로 장식해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내인 로라 부시 역사는 시어머니인 바버라 부시 여사가 동화 속 주인공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장식했던 걸 그대로 다시 또 재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부인들의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관심을 끌면서 늘 뭐 잘했다, 멋지다 이런 호평만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평가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 통로에 장식이 없는 흰색 나무를 전시하는가 하면 역시 장식이 없이 빨간색 트리만 전시하면서 좀 기괴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 시간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마지막 순서로 그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5년 6월 20일 하와이에 도착한 천연이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와이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한인교회와 한인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도 12, 13세 때부터 교회에 나간 천연이는 하와이에서 첫 삶을 시작한 마우이 섬에서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 말 오하우 섬으로 이주한 뒤에는 새롭게 개척된 한인 기독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한인 기독교회는 이승만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한인 기독교회는 1918년 12월에 이승만 지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인데요. 당시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이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한인 사회하고 이 감정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인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의 그런 그 친일적인 발언 또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한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그 한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일을 이제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천연이도 자신의 기록에서 한인 기독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이곳이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띈 교회라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사람의 독립교회로 한국 사람이 자치로 해갔다. 예수교 선교부에 1년에 내는 것은 내어도 누구의 절제도 받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재정과 모든 것을 자치로 하여 갔다.
천연이 또 1924년 3월 18일 첫 남편인 길찬록과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한인 기독학원에 맡겼습니다. 김점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 한인 기독학원의 모체를 한인중앙학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인기독학원의 출발은 한인중앙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인중앙학원은 1906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만든 이 한인기숙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인기숙학교를 운영하던 와드만 감리사가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이 와드만 감리사에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와드만 감리사는 이승만에게 한인기숙학교에 취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김점숙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13년 2월 3일에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드만 감리사가 이승만에게 한인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1913년 8월부터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한인기숙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인기숙학교 교장이 된 이승만은 이해 9월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꿨고, 이 한인중앙학원이 훗날 한인기독학원으로 이어집니다. 천연이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승만이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와 국민의 기관지인 국민보가 배달되는 날을 기다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와 고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연이는 시종일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애국정신을 북돋우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침이 시의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시종일관 이승만 지도하에 있던 단체와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민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대립하던 박용만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천연이는 그 박용만이 군무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군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이제 양성하는 데 박용만이 주력을 했는데, 천연이는 그것이 그 조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히 압제하에 있고 그 하와이에 다 늙은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언제 독립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이는 이 박용만이 지방열을 부추기지 않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애국자고 인도자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천연이는 이승만이 군무를 중시하는 박용만과는 달리 정치와 교육과 종교 방침으로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이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당시 하와이 국민회는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국민회에 관해 천연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니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보아도 호소할 길이 없으니 우리 해외 동포들이 단합하여 우리 백성의 의회, 한국 백성의 국민회를 조직하고 이름을 국민회로 하고 이 나라 정부로부터 인장을 받았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국민회가 한국민족단체회였다.
천연이가 하와이 국민회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록 곳곳에서 자신이 하와이 국민회 지지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연이는 하와이 국민회를 미국에 온 한국 백성의 의회로 재미 한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한국민족단체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이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와이 국민회 통상회의가 조직화하는 과정과 절차, 국민의 지도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민의 분쟁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천연이는 또 1919년 3월 15일 여성 대표 41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 부인 구제회를 조직하자 마우이 섬에서 회원이 되어 평생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한 부인 구제회의 주요 활동은 구제품이나 구제물품을 구하는 대로 한국에 보내는 것과 서재필, 정한경, 이승만 등 미국에서 외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신정부의 외교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앤잇에 태국수를 놓아 수봉하였고 떡장사, 묵장사, 대구 뜯어서 묻혀서 단지에 놓고 파는 장사를 하고 전쟁밥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인은 대한인 동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대한인 동지회는 이승만이 제안해 설립된 단체였고 천연이가 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대한인 동지회는 1921년 6월에 이승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단체가 만들어진 이래 천연이는 이 대한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인 동지회에서는 하와이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지 식산회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한인 98명의 투자금을 모아서 이 회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불이었는데 천연이도 이때 5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천연이가 이 대한인 동지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국민회와 대한부인구제회 그리고 대한인 동지회 등 각종 단체에 활발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이 천연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 천연이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이 생명부지 땅인 미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는 한인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는 떠나온 고국과 그녀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그곳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또 고국 독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중심에 한인사회단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마지막 시간으로 천연이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꺼이 뭐뭐하다,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as on the metro this morning and heard two women talking.
오늘 아침 저는 지하철에 있다가 두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One of them said she wanted to visit Nepal, but plane tickets were too expensive.
그중 한 명이 네팔을 방문하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So, I turned around and said this.
그래서 제가 돌아다 보고 얘기했습니다.
You know,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 값은 훨씬 싸답니다.
Our talk got me to thinking about how English speakers express the idea of willingness.
우리들의 대화는 영어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지 생각나게 했습니다. Will, W-I-L-L, will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will에서 파생된 형용사 willing은 의지를 내포해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값은 훨씬 싸답니다. 그러니까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2월에 기꺼이 여행할 의향이 있다면, 2월에 기꺼이 여행하려고만 한다면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be willing to라는 구문을 자주 씁니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은 준비가 됐거나 열망이 강하거나 채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기꺼이 한다는 건 크든 작든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예를 들어, 그녀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녀의 여행 적기는 2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그러나 2월에 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 값이 싸다는 거죠. 문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비동사는 현재 시제 are, A-R-E, are입니다. 그 뒤를 willing, 그리고 to, 부정사 형태 to travel이 따르고 있습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값은 훨씬 저렴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